안녕하세요. 교포유니언에서 전해드리는 6월 1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 잠시 광고가 있습니다. DT 사이언스, 20년 이상 쌓아온 경험체 시공팀으로 북가주지역 비즈니스를 위한 간판 디자인부터 제작, 허가, 설치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전문 사인 업체입니다. 고객의 만족과 행복을 우선하는 DT 사이언스, 연락처는 408-781-8602, 408-781-8602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흥미로운 소식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테헤란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다음 달 산호세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막 수백 달러씩 올릴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평소에는 그런 연결고리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들을 보면 세상이 얼마나 좁고 또 얼마나 취약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지 정말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네네.
중동해협에서 고조되는 긴장, 또 워싱턴 정가의 끝없는 교착상태, 그리고 태평양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군사작전, 마지막으로 당장 오늘 우리가 피부를 느끼는 베이지역의 찜통 더위와 거리 치안까지.
진짜 겉보기엔 다 파편화된 개별 뉴스 같네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여러분의 지갑과 일상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거든요. 여러분이 매일 접하는 뉴스들의 이면, 그 메커니즘을 오늘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죠.
네, 우리가 흔히 국제 뉴스를 볼 때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로 넘기기가 참 쉽잖아요.
맞아요. 저도 가끔 아, 복잡하다 하고 넘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은 이 사건들이 정확히 어떤 경로를 거쳐서 우리 삶에 도착하는지 그 파급 효과의 점들을 한번 연결해 볼 겁니다.
오, 파급 효과요?
네. 예를 들면 공급망 헤드라인을 볼 때 단순히 배나 화물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보험료라는 보이지 않는 지렛대를 발견하게 되는 시기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도미노부터 짚어볼까요? 오늘 외신들의 흐름을 보면 중동발 뉴스가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로이터 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이란의 미국과의 간접적인 메시지 교환 채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시사했어요. 오만이 중재하던 이 마쿠 채널은 사실상 양국 간에 뭐 오해나 뭐 우발적 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안정장치였거든요.
그게 끊어졌다는 건 꽤 위험한 신호네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세계 원유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세계 경제의 주유소에 누군가 성냥을 그어대는 격이라고 보거든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주유소의 성냥.
근데 흥미로운 건요.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기도 전에 시장이 먼저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4.44% 수준까지 치솟았다는 AP통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4.44%면 상당한 수치죠. 이란의 이런 수사적인 위험만으로 채권 시장이 이렇게 요동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다시 깨어났다는 적색 경보로 봐야 할까요?
시장이 단순히 이란의 말에 과잉 반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채권 시장의 트레이더들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반영해서 위험을 가격으로 환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미리 겁을 먹고 움직인다는 거군요.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석유 거래량의 약 20%가 지나는 길목이잖아요. 여기서 간접 소통 채널이 닫혔다는 건 사소한 오해가 실제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확률, 즉 리스크 프리미엄이 급등했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방금 제가 언급했던 해상보험료입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때 내야 하는 전쟁보험료가 정말 천정부지로 솟습니다.
아, 배들이 가입하는 보험료가 비싸지는군요.
맞습니다. 보험료가 오르면 화물 운임이 오르고 운임이 오르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의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뛰게 되죠. 결국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자극받는 겁니다.
근데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인플레이션 오르는 건 알겠는데 미국 채금리가 오르는 게 내 대출 이자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 연결고리를 조금 더 명확해 주시겠어요?
채권의 기본 원리를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네. 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니까요.
맞아요. 그럼 고정된 이자를 받는 채권 투자자들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아,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 같으니 국채를 살 거면 이자를 더 높게 쳐달라고 요구하면서 채권을 막 팔아치우기 시작하죠.
아, 그래서 이자가 올라가는 거군요.
네. 그 결과가 바로 10년물 국채금리 4.44% 돌파로 나타난 겁니다. 이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특히 미국의 모기지 금리 아주 중요한 기준점 역할을 하거든요.
오, 그럼 연준이 당장 금리를 안 올려도?
네,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더라도 채권시장에서 이 10년물 금리가 튀어오르면 당장 내일 여러분이 갱신해야 할 주택담보대출 금리나 자동차 할부 금리가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이란 정부의 성명서 한 장이 해상 보험료를 자극하고 그게 채권 트레이더들의 매도세를 부추겨서 결국 산호세에 있는 내 집의 모기지 이자 고지서를 실시간으로 바꿔놓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완벽한 도미노 효과죠.
참 무섭네요. 금리와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 경제 시스템의 운전대를 쥐고 있는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네.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이 최근에 로이터 보도를 보니까 아주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경고를 남겼더라고요. 연준의 정치화는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다고요.
네, 아주 뼈있는 발언이었죠.
이 발언의 배경을 보면 현재 워싱턴 정치권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막 흔들려는 시도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압박이 들어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저는 한번 반론을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긴데요. 연준 이사들은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시민들이 선거로 직접 뽑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임명직이죠.
그런데 이들이 결정하는 금리 0.25%가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날리기도 하고 기업들을 파산하게도 만듭니다. 청취자 입장에서 보면 경제에 이렇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라면 오히려 선출된 정치인들의 통제를 어느 정도 받아야 민주적인 거 아닐까요? 왜 파월은 이 독립성이 흔들리면 모든 게 무너진다고 역설하는 걸까요?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누구나 한 번쯤 품어볼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의문입니다. 선거로 심판할 수 없는 테크노크라트들이 경제를 쥐고 흔드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거죠.
네,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중앙은행이나 법원 같은 기관의 독립성이 무너졌을 때 왜 회복이 불가능한지 그 이유를 꼭 짚어봐야 합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정치인의 시계와 경제의 시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의 시계는 오직 선거에 맞춰져 있죠. 2년 혹은 4년마다 무조건 당선이 되어야 하잖아요.
아, 표를 얻어야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 직전에는 경제 상황이 어떻든 무조건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춰서 경제가 팽창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은 아주 강한 유혹을 느낍니다.
당장 파티를 열고 싶은 거군요.
그렇죠. 반면 경제의 시계는 다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암세포를 도려내려면 시장 전체가 당장 고통받더라도 고금리라는 독한 항암제를 뚝심 있게 투여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쓰지만 먹어야 하는 약이네요.
네. 그런데 만약 정치인들이 연준을 통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거를 앞두고 표가 떨어질까봐 그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그냥 중간에 중단해버릴 겁니다.
아, 그럼 시장이 바보가 아니니까 연준의 그런 결정을 보면 아, 저건 경제를 진짜 살리려는 게 아니라 선거에서 이기려는 정치적 꼼수구나 라고 단번에 간파하겠네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시장이 연준을 믿지 않게 되는 순간 화폐에 대한 신뢰 자체가 붕괴합니다. 아무리 연준이 우리가 물가를 잡겠습니다 라고 발표해도
사람들은 안 믿겠죠?
네, 사람들은 에이 선거 다가오면 또 돈 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미리 물건값을 싹 다 올려버리고 노조는 임금 이상을 요구할 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꺾이지 않겠네요.
맞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한번 무너진 중앙은행의 신뢰는 회복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파월이 말한 공공신뢰 훼손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장기적인 경제 건전성이 단기적인 정치적 승리의 볼모로 잡히는 셈이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현장은 비단 연준뿐만이 아닙니다. AP 보도를 보면 지금 워싱턴 DC 의사당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정말 이 신뢰 하락이 얼마나 현실적인 위협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예산안 갈등 말씀이시군요.
네네. 지금 의회에서는 약 17억 7,600만 달러 규모의 이른바 반무기화 기금, 그러니까 anti-weaponization fund를 둘러싸고 끝없는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액수도 상당히 크네요.
네. 이 기금의 정체를 객관적으로 조금 설명해드리자면 일부 보수 성향 공화당 의원들이 법무부나 FBI 같은 연방 수사기관들이 정치적으로 무기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특정 수사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예산에 꼬리표를 딱 붙이려 하는 겁니다.
백악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백악관과 행정부는 이를 강하게 반대하며 충돌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 특정 예산 항목 하나를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전혀 상관없는 국가의 핵심 예산들까지 막혀 있다는 거예요.
불똥이 튀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국토안보부의 이민집행 예산이나 국경통제 예산 같은 광범위한 입법협상 전체가 멈춰서 버렸습니다.
워싱턴의 이런 예산 갈등은 그냥 단순히 아, 또 정치인들 싸우네 하는 정치 뉴스가 아니라 아주 중대한 경제 리스크로 읽어내야 합니다. 연준 독립성 논란과 결국 맥락이 같아요.
어떤 점이 닮아 있나요?
둘 다 시스템에 대한 신뢰 하락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방금 설명하신 대로 워싱턴의 정치적 셈법이 충돌하면서 국가를 굴러가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예산 집행이 인질로 잡힌 상황이잖아요.
네, 완전 올스톱된 느낌이에요.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 불가능성의 극대화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국경 및 이민 정책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당장 무슨 일이 생길까요?
비자 발급 같은 게 느려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비자 발급이 멈추거나 물류 통관 인력 운영에 차질이 생길지 모른다는 끔찍한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그럼 기업들은 당장 채용을 멈추고 신규 투자를 보류하죠.
정책 집행 지연이 바로 리스크가 되는군요.
네. 이런 정치적 마비 상태가 길어질수록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 시스템의 의사결정 능력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거대한 국가 시스템이 기어가 맞물려 돌아가지 않고 그냥 헛도는 거죠.
아, 기어가 헛돈다. 워싱턴에 멈춰버린 기어 이야기에서 시선을 한번 크게 돌려보겠습니다. 미국의 리더십이 내부 갈등을 겪는 사이 지구 반대편, 역동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어가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해상 안보 지형이 빠르게 변하고 있죠?
네. 일본 방위성 및 로이터 보도를 보면요.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필리핀 동쪽 그리고 일본 미야코지마에서 불과 약 590km 떨어진 해역에서 대규모 훈련을 했습니다.
590km면 정말 가까운 거리네요.
네. 게다가 5월 26일부터 28일 사이 반 며칠 동안 전투기와 헬기가 무려 170회나 이착함 훈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170회요? 와, 엄청난 규모인데요?
그러니까요. 앞서 저희가 호르무즈 해협을 세계 경제의 주유소라고 불렀잖아요. 대만과 필리핀 주변의 이 서태평양 해역은 세계 경제의 메인보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 메인보드.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이 뉴스가 왜 베이지역 테크 업계 종사자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어야 하죠? 그냥 군사훈련 아닌가요?
이 뉴스의 흥미로운 점은요. 이걸 단지 지정학적 힘겨루기나 군사 섹션 뉴스로만 소비하면 그 파급력을 절반만 보는 거라는 겁니다.
아, 다른 의미가 있나요?
이건 완벽한 산업 안정성과 공급망 뉴스입니다. 미중 경쟁 속에서 항공모함에서 며칠 만에 170회의 출격을 기록했다는 건 단순한 퍼레이드 수준이 절대 아니거든요.
실전 같은 훈련이라는 거군요.
네, 매우 강도 높은 실전 작전 수행 능력을 증명한 것이고 이 서태평양 해역에서 언제든 공해상의 통제권을 쥘 수 있다는 강력한 군사적 신호죠.
근데 그 해역이 테크 산업이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나요?
이 지역은 전 세계 반도체의 절대 다수가 생산되고 이동하는 심장부입니다. 아시아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경로죠. 테크 기업의 공급망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just-in-time, 즉 적기 생산 방식의 재고 관리입니다.
아, just-in-time. 들어본 것 같아요. 창고에 부품을 안 쌓아두는 거 맞죠?
맞습니다. 부품을 창고에 쌓아두면 다 비용이니까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아시아의 공장에서 캘리포니아로 정확한 일정에 맞춰 실어 나르는 구조를 만들어놨죠.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테크 기업들이 수십 년간 최적화해온 방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메인보드 해역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중동 이야기에서 언급했던 해상보험료 멍제가 여기서 똑같이, 아니 훨씬 더 거대한 규모로 발생합니다.
아, 해상 물류의 보험료가 떠오르겠네요.
보험료가 급등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만약 상선들이 위험을 피해서 이 항로를 우회해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항로 우회는 단지 배에 기름값이 더 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요.
부품 도착 일정이 일주일, 2주일씩 지연되는 거죠. 저스트인타임 시스템에서는 치명적입니다.
와, 부품이 안 오면?
당장 실리콘밸리의 신제품 출시는 한 달이 미뤄집니다.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려던 AI 기업들은 서버랙을 조립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게 되고요. 미국 서부테크 공급망이 직격탄을 맞는 거죠.
기업들 실적에도 바로 타격이 오겠네요.
당연하죠. 기업의 분기 실적이 어그러지고 이는 곧바로 베이지역 테크 기업들의 고용 동결이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집니다.
아, 태평양 한가운데서 전투기가 이착륙하는 훈련이 당장 내일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해고 통보를 받는 나비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제적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170번의 전투기 이착륙이 결국 베이 지역 테크 기업의 채용 사이트를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트리거가 될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듣고 보니 글로벌 경제라는 게 정말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선들로 너무 팽팽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지구촌 공급망이나 거시적인 인플레이션, 태평양의 안보 위기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사실 당장 오늘 출근하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체감 경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건 다른 문제 아닐까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에어컨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까? 혹은 주말밤 시내에 밥 먹으러 나갈 때 안전할까? 같은 피부에 와닿는 아주 철저한 로컬의 현실 문제 말입니다.
아, 네네. 완전히 동의합니다. 결국 일상의 안전과 물가니까요.
글로벌한 거미줄 끝에 매달린 우리 지역의 오늘을 한번 들여다보죠. 오늘 지역 신문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보도를 보면요. 오늘 6월 1일이 이번 주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된다고 합니다.
벌써 폭염인가요? 네, 근데 베이역 특유의 아주 극단적인 미기후, 그러니까 마이크로 클라이멧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요. 이스트베이나 노스베이 같은 내륙 지역은 화씨 80도 후반에서 90도 가까이 오르는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어우, 엄청 덥겠네요.
반면에 샌프란시스코 시내와 해안가는 바다 안개, 이른바 해양층의 영향으로 60도에서 70도대에 머문다고 합니다. 터널 하나 지났을 뿐인데 계절이 완전 여름에서 가을로 널뛰기를 하는 수준이죠.
이 베이 지역의 변덕스러운 날씨 패턴은 현재의 변동성 큰 글로벌 경제 상황을 딱 닮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 날씨가 경제 상황을 닮았다.
네, 이게 단순히 아침에 어떤 옷을 껴입고 나가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요. 실제 경제적인 여파를 낳거든요.
어떤 여파죠?
내륙 지역에 갑작스럽게 90도의 폭염이 닥치면 전력망에 엄청난 부하가 걸립니다. 특히 재택근무를 하는 인구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각 가정의 낮 시간대 에어컨 가동률이 폭증하잖아요.
아, 집집마다 에어컨을 트니까 전기세 폭탄이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지역의 에너지 비용 지출이 확 치솟죠. 게다가 야외 건설 현장이나 물류 배송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생산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소비 패턴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더우면 나가기 싫잖아요.
정확합니다. 폭염을 피해 시원한 해안가로 유동 인구가 확 몰리거나 아예 외출을 포기하고 배달 서비스에만 의존하게 되죠. 극심한 미기후 날씨 자체가 거대한 로컬 경제의 변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날씨도 날씨인데 거기에 주말 동안 들려온 우울한 로컬 뉴스 하나가 그 소비 심리를 더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요?
지역 방송사인 KTVU 보도를 보면요. 일요일 밤 샌프란시스코 도심 한복판에서 강도 용의자와 경찰 간의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저런 도심에서요?
네,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경찰관 1명을 포함해서 탑승자 1명 등 부상자가 발생했고요. 용의자는 체포되었다고는 하지만 일요일 밤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거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도심 치안 문제는 그냥 단순한 사건 사고를 넘어섭니다. 도시 경제의 핏줄을 막는 동맥경화와 같거든요.
동맥경화요?
네. 경제학에서는 화폐의 유통 속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돈이 지역사회 내에서 얼마나 빠르게 돌고 도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죠.
아,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자주 쓰느냐?
맞습니다. 베이 지역 경제의 활력은 사람들의 퇴근 후에 도심에 모여서 외식을 하고 공연도 보고 사람을 만나는 이런 야간 경제 활동에 아주 크게 의존합니다.
그렇죠.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식당들 다 그렇게 장사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총격 사건 뉴스가 보도되면 즉각적인 영향이 옵니다. 베이 지역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아, 밤에 시내 나가는 건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되죠. 도시 체감 안전도가 급락하는 겁니다.
아, 안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군요. 앞서 우리가 파월 의장의 발언과 워싱턴의 예산 교착 상태를 이야기할 때 다뤘던 그 시스템에 대한 신뢰 하락이 로컬 차원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네요.
완벽하게 일치하는 맥락입니다. 거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일찍 귀가해버립니다.
식당 예약도 취소하겠네요.
네. 레스토랑의 저녁 테이블이 비고 상점들은 보안 문제 때문에 영업시간을 단축하죠.
악순환의 시작이네요.
맞습니다. 도시의 세수는 줄어들어서 경찰력이나 공공서비스에 투자할 여력이 또다시 사라지는 무서운 악순환에 빠집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건 못지않게 내집앞 거리에 안전이 무너지는 것은 지역 경제의 근간을 순식간에 허물어뜨리는 가장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와,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수많은 정보의 조각들을 꿰어보니까요. 결국 우리는 무엇 하나 독자적으로 안전할 수 없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뼈아픈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모든 게 하다로 연결되어 있죠.
중동 이란의 통신 채널 단절이 바다의 보험료를 올려서 우리의 모기지 금리를 튀어오르게 하고 이를 통제해야 할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무기와 기금 논란으로 멱살을 잡고 국가의 예산 시계를 멈춰 세웠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 빈틈을 타고 태평양의 항모가 무력 시위를 하며 언제든 우리의 반도체 공급망을 끊을 수 있다고 압박하는 와중에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거리는 변덕스러운 기후와 총성으로 경제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들을 관통하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이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방송 후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으시거나 퇴근길에 스스로 고민해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원유, 자본, 그리고 마이크로칩이라는 핵심 글로벌 공급망이 지구 반대편의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이렇게나 쉽게 또 취약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베이 지역 같은 글로벌 경제 허브는 철저히 외부 요인의 속수무시액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니면 궁극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앞마당에 다시 짓고 로컬 에너지망을 독립시키며 지역 내에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고비용의 새로운 고립의 시대로 향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뉴스의 이면을 관통하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한번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교포유니언에서 전해드리는 6월 1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였습니다. 광고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